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힘든 자, 지친 자, 육신이 병들어 있는 자,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날, 즉 우리 달력의 주일이죠. 오늘날로 하면 주일 새벽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시간은 해 뜨는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풀리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마리아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풀리자마자 밤새 기다리다가 새벽녘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옵니다.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사랑하는 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행위였죠. 근데 새벽이라고 해도 아주 어두컴컴한 아주 침침한 무렵이거든요. 여러분, 어두컴컴할 때 무덤가 가보셨어요? 아, 시골에는 어렸을 때 그 귀신 이야기 많잖아요. 그 무덤가 쫙 가면은 이 낭량 특집, 이 전설의 고향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보통 사람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일곱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사람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랑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간 거예요. 사실 요한은 이걸 쓰면서도 약간 자기 부끄러운 고백이죠. 제자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덤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지를 못했는데 이 여인들은 새벽녘같이 일어나서 갔다. 여러분 어디 갈 때요, 어쨌든 일찍 온다는 것은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는 안 늦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억지로 코 껴가지고 그냥 억지로 중매시켜서 나갈 때는, 질질 끌려서 나갈 때는요 그냥 가진 핑계를 닫으면서 딱 나가는데 아무리 핑계가 좋아도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 진짜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남자들이 골프 치러 갈 때랑 새벽 기도 갈 때랑 달라요, 얼굴이. 같은 시간에 골프 라운딩 하러 일어날 때도 새벽 4시, 5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온의 얼굴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냥 그 기대와 열정과 골프 약속은 절대 안 늦습니다. 비 오는 날도 이 포섬으로 만나기로 했으면 반드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골프 약속 지키는 것만큼도, 거기에 대한 열정만큼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예배의 열정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없이 나오는 게 문제죠. 주일 예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없이 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회사에서 직원이 마음이 떠나면요,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멀쩡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래가서 자기는 빨리 퇴근해야 된다, 이거 못한다 하는데 열정이 있으면요 핑계가 없어져요. 빨리 나와요. 번개같이 달려와 있는 거.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일찍 오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막 부산에서 오시고 그러는 분들이 다 일찍 오세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주님께서 코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절실히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침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제자 훈련 받지 않았던 여인들이 먼저 더 빨리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바로 이런 거야. 교회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헌신이 나오는 거죠. 비싼 향유도 다 갖고 오고 아침 일찍 나오고 부지런히 나오고 또 친구들이랑 다 데리고 나오고,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다른 마리아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또 살로메라는 분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전도도 하고요, 열정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요, 열정이 있으니까 일찍 나와요. 가장 환상의 콤비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일찍 오고. 이런 걸 볼 때, 아,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이게 그냥 확 가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은혜의 열정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그 열심으로는 오래 못 버팁니다. 하다 보면 또 중간에서 또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마리아도 옥합을 깰 때 막 옆에서 욕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인간적인 열심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못하겠다, 그럼. 시험 들어 버립니다. 아, 나 이제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올려놓은 것도 없으면서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겨요. 그래야 열심이 생겨요. 그래야 정성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막 핑계하고 있다,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있다, 이거는 내 안에 은혜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온 거예요. 저는 아침 일찍 나왔다는 거, 아직 어두울 때 왔다는 거, 남들이 꺼려할 때, 무서울 때, 힘들 때 왔다는 걸 볼 때 이게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아침 일찍 헌신하는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이 통상적인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서 굴과 같이 만든 공간에 시체를 눕히고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 이 무덤에 가봤어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과 흡사한 무덤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돌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무덤 입구가 저 입구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돌이요, 적어도 8명 정도의 장정이 이렇게 확 움직여야 되는 엄청난 돌이에요. 사람이 막 소리 안 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인을 찍어놨잖아요. 로마의 인을 찍었다는 것은 지금도 미국에서도 연방정부가 인을 쳐서 한 그 서류를 봉을 갖다가 연방정부 관리가 아닌 사람이 떼면 중죄입니다. 그냥 몇 년을 형을 살게 돼 있어요. 그만 우체국 통을 건드렸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인이 찍혔는데 그것도 아주 중범죄로 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특히 무덤을 닫고 인을 쳤는데 그거를 로마 총독이 아닌 허락 없이 뗐다. 사형입니다, 그냥.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병들도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그거 건드리겠어요? 어떤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돌이 치워져 있는 거죠. 장정 8명이 이상이 붙어야 되는 돌이 치워져 있는데 이 돌이 옮겨졌다는 말을 조금 직역하면은 마치 살구돌 옮기듯이 그냥 옆으로 달랑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직까지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2절에 보니까 허겁지겁 제자들한테 도망갑니다. 가서 누군가가 시신을 훔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현상은 봤는데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 보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혼란만 오고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육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전에는 사랑하던 다른 제자라 그랬죠. 요한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가 애가탄 거예요. 4절, 8절을 보니까 도착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은 급한데 체력은 젊은 요한이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더 코믹한 거는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덤 문 앞에서 끽 하고 서버렸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만 들어서 무덤 안에 어떻게 됐나 그것만 본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 성격은 급한데 몸은 둔해가지고 늦게 도착했어요. 요한은 서 있는데 그냥 베드로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들어가 버렸지. 그래갖고 착 들어가 보니까 멈칫했어요. 요한은 아마 관찰력이 예민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2톤이나 되는 이 큰 돌이 굴려져 있을까? 예수님 안에 무덤은 어떤 상황일까? 그러고 살짝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베드로는 일단 뛰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샥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그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마포처럼 달랑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 모략을 바르면서 살살 몸으로 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강 큰 도둑이 거기서 착실하게 다 살살 그거 다 벗겨가지고 그냥 이불 개듯이 살짝 탁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딴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인 쪽과는 정떨어진 머리 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마치 아침에 자기가 잤던 그 이부자리를 잘 개고 나간 그런 정돈된 침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독을 당한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제야 밖에 있던 요한도 들어와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아직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현상은 봤는데 이것을 영적인 해석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은혜의 현장을 체험했는데 그걸 붙잡고 더 큰 은혜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불안하고 놀란 마음만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돌을 예수님께서 치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걸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생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예언하셨는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 사실이 설마 진짜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죽음같이 힘든 상황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큰 병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치유받는 그 즉시 전기처럼 찌락하면서 느끼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방황하던 내 자식이 돌아와 있는 거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교회가 부흥해 있는 거죠. 느끼진 못하지만 이미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요나를 태운 배는 이미 소망의 해변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미 죽음의 돌을 예수님이 치워놓으셨어요. 그것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이걸 사고로 생각했고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나, 로마 총독이 건드리지는 않았나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지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많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돌을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붙잡고 있는 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어떤 죽음의 돌이 치워진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나의 옛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사역할 수 없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깨고 죽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목회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목회 그만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역하다가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마주쳤다고 해서 재정이 안 돌아가고 팀원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담당자인데 이거 뭐 도저히 되는 게 없을 때, 그럼 여러분 그거 때려쳐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비로소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덤이 막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주님이 돌을 치워주시는 거야. 반드시 그 부활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다 몇 번씩 그 죽을 뻔한 데를 까부러치면서 부활로 나간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죠. 순탄대로로 쫙쫙 뻗는 교회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힘든 순간을 넘기고 넘기면서 계속 주님 앞에서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십자가에 나의 자존심을 못 박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활을 다시 주십니다. 새롭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지금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이 완전히 죽고 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그 돌을 치우실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것입니다.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할 영적인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으로 달렸던 그 여인들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죽음과도 같은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